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먼저 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족에게서 10분의 1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멜기세덱은 살아계심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동족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가문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와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속하는 분이며 그 가문 사람으로서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문과 관련지어서는 제사장들에 관한 아무 말도 한 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불멸하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나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 맹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주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으니 그 마음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맹세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꼭 맞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단 한 번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뒤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아드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 어린 모습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신명기 제30장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드리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사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말이 맞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거쳐가셔야 했는데 수가성의 여인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자 불평하듯 반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에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라고 조금은 부드러워진 자세로 요청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수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세상의 쉬운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바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은 쉬운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15절 상반절인데 사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목마름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비단 마시는 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갈증, 즉 하늘의 생명수일 것이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어느 때나 아무나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처럼 극한 상황에서 비로소 느끼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고 하는 데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하반절에 간청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숱한 여인들의 입방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고 어쩌면 과거에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남들은 낮잠을 즐기는 이 시간에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길들어 왔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잡았을 것입니다. 우물이 오지 않고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쉬운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라는 간청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다음 요구를 두 번째로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지 못한 삶이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했는데 주님은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의 실상은 그녀의 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형편을 가장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도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이 여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대한 여인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할 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이치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7절 하반절인데 이 여인의 비참한 운명을 들여다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의 수레바퀴 사이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들춰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진실히 내어놓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고백을 해설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18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심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분명한 약속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1대1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인생의 고달픔을 주님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19절에 라고 신기한 듯 고백합니다. 어쩌면 꼭꼭 숨기고만 싶었던 자신의 아픈 운명을 너무나 분명히 읽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도를 단순히 목말라 마실 물을 구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가 뜻밖의 자신의 아프고 슬픈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선자로 이해하고 자신의 아픈 현실의 해결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문제를 꺼내는 이 여인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20절이죠. 바른 전통을 이어받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고 전례되어 오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8,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도 같은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세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처소도 다 임시적이며 그림자적이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세워진 것들이라는 데서 이제 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일 뿐입니다. 이런 장소와 전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주님께서 일깨우십니다. 21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21절 상반절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장소에 대한 한계를 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1절 중간인데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하반절을 하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수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다르지 않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에 하셨는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무지의 예배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미 알게 하심으로 그 규범을 따르는 살아있는 예배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땅에서 생겨난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이름 붙인 대상들에게 행해지는 제사와 예배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인류 사람들 누구에게나 거절하면 영생에 관한 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의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게 될 것이지만 비록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음 속에 살았지만 이제 알게 된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예수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닌 유대인으로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완성된 그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 하우스투하우스 하트투하트에서 발행한 전도책자 시리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내용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엘러베마주 잭슨빌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일곱 가지 목록을 확인한 다음 18절 하반절에 주목하면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한 이야기 제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우리의 발은 정말 소중하지만 자칫하면 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 쉽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지녔던 사람의 예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인물은 탕자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 탕자는 재빨리 집을 떠나 멀리 도망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전해줍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 멀리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기 전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탕자가 자라난 집은 유복하고 경건한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늘 그렇듯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엄격하게 대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싫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탕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를 떠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독립하고 싶어하는 작은 아들의 마음을 대견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요구한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죄에 빠져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나간 후에 그가 보인 행동은 어리석은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탕자의 삶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 삶이었습니다. 그가 밟아 내려간 길을 보겠습니다. 첫째, 탕자는 죄 많은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먼 나라에 미치면 오래 지나지 않아 그곳에 실제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삶을 꿈꾸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참담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경우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청소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어른들은 자기만 챙기려고 하며 연장자들은 죄 가운데 빠져 완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하나님까지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신앙의 기조를 그들 자신의 지혜로 이끌고자 애를 씁니다. 둘째,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탕자가 처음부터 돈을 흥청망청 탕진하려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돈을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철없는 양과도 같은 탕자가 늙고 교활한 사자와도 같은 사탄에게 쉬운 먹잇감이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대학 진학, 결혼, 취업, 분가, 질환 등 삶의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품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비유들이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앞서 첫 번째로 소개된 비유에는 길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은 부주의하다가 길을 잃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일부러 멀리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동전은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자기 스스로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먼 나라로 가도록 허락한 아버지의 모습이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작은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두가 자원입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탕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죄의 출발점으로 작용해서 많은 사람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넷째, 탕자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산을 챙겨간 작은 아들은 돈을 물쓰듯 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투자하지 않고 허비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은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인생, 돈, 영향력, 영원한 미래 등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유혹하며 던지는 약속은 공허한 거짓말입니다. 지혜를 좇아 멀리까지 가다 보면 원하지 않던 곳에 도달합니다. 다섯째, 탕자는 궁핍과 모멸을 겪었습니다. 탕자의 여행 일정표에는 바닷가, 술집, 매춘업소 등이 적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돼지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탕자의 여행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죄가 몰고 가는 열차에 몸을 실으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탕자가 향락을 일삼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탕자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는 이제 돈도 직업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흉년을 겪습니다. 사람은 의로운 존재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날 때도 빨랐지만 돌아올 때도 빨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탕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아무리 먼 나라로 갔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배웁니다. 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을 지닌 자로는 사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에게 해를 끼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에 빠뜨리고자 애썼고 실패한 후에도 얼마 동안 떠나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빨리 악을 행하러 가는 사탄의 경우와 반대로 예수님의 발은 도움을 주고 고쳐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발도 예수님의 발을 닮아 빨리 선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빨리 악에서 벗어나는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원칙을 잘 따른 경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요셉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써보낸 격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는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AP통신사에 도르시 로라는 유명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여기자는 그 당시로부터 50년 후인 서기 2000년에는 모든 여성의 키가 182cm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에 관한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에는 20세기 폭스사의 대표가 텔레비전의 장래를 어둡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클리퍼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터넷이 결코 미래의 미디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그것이 사업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 가운데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분모 10이라는 숫자 뒤에 0을 17개 더 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300개의 예언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격려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너희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지만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워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